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사 그 목표한 지점에 도달시키시려는 일이 우리라는 인격과 존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마치 우산을 준비하라는 말같이 또는 검을 준비하라는 말같이 우산을 준비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온다든가 검을 준비하면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라는 것은 그런 난관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듯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만사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믿음이라는 용어를 혹은 그 내용을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신비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무슨 오묘한 그 간섭 혹은 비법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은 그런 식의 약속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고 열심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신앙 현실이 고달프다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높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 일이 실패치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려운 것은 이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신앙 현실의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걷게 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 스스로 오해하는데 더 큰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으로 본 5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물론 뭐 이해 못할 거 없죠.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또 부모님 말씀 명심해라 못난 자식들은 선생님 말할 때 딴 거 생각하고 부모님 말하는 거 흘려듣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포함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겨서 이렇게 성의 없이 집중력 없이 그 중요한 말씀을 흘려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흘려버리게 되느냐? 자녀들은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흘려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그걸 써먹어야 될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를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데서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거 잘해갖고 왜 필요한지 모르죠. 나이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상의 이런 어려움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천국을 가봐야 알지 모릅니다. 그 전에 알면 지혜로운 것이요. 그게 똑똑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수하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는 속사정이 뭔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성의가 없어 보이고 우리 처지는 도무지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뭐 우리 지금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 살면서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뭐 쉽게 내가 대통령이면 난 이렇게 안 한다 그 생각 들지 않아요? 대통령은 뭐 할 건데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 한 나라의 정치만 갖고도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만이 많겠어요. 뭐 다른 거 다 관두고 내가 가지는 열심, 내가 가지는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난 나 같은 사람한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고급한 지위를 주시고 이름이 나게 하시며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얼마든지 봉사하고 큰 영광을 드러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한 걸 안 주고 밤낮 빌빌거리게 만들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저 왼수들은 잘 처먹고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눈이 다 솟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얘기가 아니고 시편 73편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뇌도 다 위인 거예요. 그죠? 이 속에 음식이 꽉 차서 눈이 다 나와. 그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난 옆구리가 터지게 먹었다는 소린 들었어도 눈이 나오게 먹었다는 소린 성경에서 처음 읽었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신명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항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과 자상함과 또 오래 참으심으로 저들을 교육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3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저들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 기회를 주었는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시겠다 하는 걸 하나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성경은 이렇게 긴 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성경은 창세기 1-1, 1-2, 1-3, 1-4 이쯤 있을 겁니다. 뭐냐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 다우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싹 죽였다. 또 만들었다. 또 말을 안 들어서 이번엔 밟아 죽였다. 또 만들었다. 또 안 들어서 이번엔 갈아 마셨다.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와서 설명을 하셨는가. 하나님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속상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갖죠. 이걸 내가 왜 낳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 얘기하네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끝에 가서 포기하는 거죠. 마지막 포기의 발언이 뭐죠? 더 말할 거 없다. 너 같은 새끼 딱 둘만 나서 길러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대강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뇌가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마음에 가지는 이런 생각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난 너보다 머리가 좋다, 난 너보다 속이 깊다, 난 널 만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저녁에도 여러분 저 축구 중계 보셨죠? 전 그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그 별 마음에 저 참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마추어들이 그 축구공을 그렇게 헤딩을 하면요, 이 대가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이 박혀요.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근데 조엔수들은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공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은 거예요? 이번에 돌아오면 전부 한번 해부를 해보자고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한테 뭐 요구해? 빨리 돈이나 주고 죽으세요. 왜 안 바라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일에 대하여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의 생각이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른 것이 이게 무슨 시각의 차이고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겁니다. 뭘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살게 알아야 알아서 살지. 이걸 다 저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들어가서 깔고 앉아야 돼요. 물 다 먹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야 돼요. 뭘 한다 그래요? 뭘? 그들이 하는 거예요. 돈 달래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애를 써서 공부를 시키는지, 왜 아침마다 세수를 하라 그러는지 이 웬수들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 항복을 하지 않는 또 하나의 못된 그 생각이 뭐냐면 쉽게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목표하는 것이 뭔진 모르지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어렵게 가냐 이거죠. 쉽게 가자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표와 또는 기대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못난 인간들이 신앙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다르다 말입니다. 못난 신자들의 신앙의 기대는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병 안 걸리게 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속 안 썩이게 해달라. 내 뭐 큰 거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그런 존재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냐 아니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묻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복구시는 거예요. 내비두지 않죠. 우리 자녀들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돈이나 주고 사라져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딱 요구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그걸 놔두겠어요? 밤에 가서 목 졸라 죽이지? 그냥 때려 죽인다고요? 아니, 얼마나 속이 상해. 부모라는 것이 자식들에게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는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그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헌금 절대 안 떼어먹겠습니다.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뇌를 쪼개서 속에 있는 걸 걷어내시고 그 안에 돈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거 안 해요. 말만 하면 여기서 수표가 나오게. 이런 나쁜 신람들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자식이라도 부모한테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나오면 심각하게 생각해. 이걸 죽이고 감옥을 가. 아니,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제가 이게 혼자서 상상을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욥기 7장인가 보세요. 욥기는 시편 앞에 있어요. 근데 시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이걸. 물론 욥기 뒤에 있죠.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7장 17절입니다. 욥은 그의 전반부 신앙생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목표인 신앙의 수준에 있다가 이 시련을 겪고 나서 보다 깊은 신앙의 경지에 가게 됩니다. 이 죄 안 짓는 게 단주라는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련을 당하고 펄쩍 뛰는 장면입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표현 이해가 가죠? 예? 왜 나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시니? 내비두십시오. 괜히 나를 뭘 만들겠다고 애를 쓰셔서 하나님도 고민이시고 저도 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편하게 갑시다 이거예요. 욥,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신다고 기대하세요? 우리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식의 발상 외에는 신앙을 생각을 못해요. 그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아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정직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정직 하나만으로 훌륭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 이번 시험 보는데 모두가 컨닝하는데 전 컨닝을 안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몇 점 받았냐? 0점입니다. 뭐냐 너 정직했다래? 정직한 건 좋다. 그럼 너 왜 공부 안 했냐? 죽여야죠. 에? 정직했으니까 밥은 먹어라. 다음에 맞을 건 맞자. 그 껍질을 벗겨놓지 않겠어요? 정직하면 다예요?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했는데? 디비저 쳤어요. 그럼 다예요 그게? 사람이 가야 하는 격이 있고 수준이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은 죄를 짓지 않아요. 혹시 자기도 모르는 실수로 죄를 지었을까 봐 늘 조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당장 공격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무슨 숨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벌로 받는 것일 것이다. 이거예요. 욥이 펄펄 뜁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다. 난 지은 죄가 없다. 친구들이 뭐라고 약을 올리냐면 말을 곧다우로 하는 것만 봐도 넌 죄를 진 거다. 그럼 하나님이 죄도 안 진 사람한테 시련을 준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은 암만 생각해도 죄 지은 기억은 없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생각 없어도 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무슨 젓가락이나 발길에 채이는 조약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믿음의 관계로 서로 상대가 되는 고급한 인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요구하고 그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비둘 수 없는 겁니다. 스바냐 3장으로 가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 한 번 오늘 찾는 겁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신다고요? 우리를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다 뭐 써먹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기 싫은 일을 시키거나 우리를 소모시켜서 뭘 할 일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상이요, 우리가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같은 데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가르치고요. 예수를 믿어서 다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야 되는지 모를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잘난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내가 삼가야 하는 일들이 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이걸 시키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순종하면 그게 잘난 것이요, 그게 지혜요, 그것이 똑똑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내 편인 줄 아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안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어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젖 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저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7장 같은 데가 보시겠어요? 이런 식의 표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이신가 하는 데 대한 표현.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소홀하시다고요? 성의가 없다고요?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을 한순간이라도 소홀하게 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그래서 신앙상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핑계로 목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목표하는 것이 다른 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요구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고 싶고 자존심을 확인하고 싶고 쉽게 착하고 싶은 것이죠. 훌륭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행복이 되신다면 남은 여생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여러분에겐 비극이 아니요 절망이 아닌 것을 넉넉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닥치는 어떤 일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것인 줄 기억하고 감사로 그 모든 일을 감내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멋지게 도달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요 이루시고야 말 그분의 열심입니다. 지혜로운 자 되십시오. 마음으로 항복하셔서 순종하여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 친히 열매 맺고 경험하시고 맛보고 나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사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른 것 같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사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요구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과 감사와 찬송으로 순종할 것을 이제 약속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 지켜주시고 승리하여 주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이 각오 무너지거나 잊거나 후퇴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